커뮤니케이션 이해청사는 새롭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지식을 가장 단순하고 편리한 형태로 전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책 한 권마다 하나의 주제를 10개 아이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오디오북은 책을 쓴 저자 자신이 직접 낭독한 육성으로 제작합니다. 마치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거나 바로 곁에서 현장 선배의 충고를 듣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 듣는 것만으로도 개념이 쏙쏙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분석실 ICT통계분석센터 연구위원 정용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시청률 조사 정용찬 지음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시청률 조사 왜 시청률 조사와 검증이 필요한가? 시청률은 방송 산업을 지배하는 권력이다.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청률에 울고 웃는다. 특급 스타가 출연해서 기대를 모았던 프로그램도 시청률이 낮으면 비상이 걸린다. 시나리오가 수정되고 배우도 바뀐다. 무명의 출연자도 시청률 하나로 스타가 된다. 왜 이렇게 방송사는 시청률에 민감한 것일까? 그 이유는 방송산업의 재원구조 때문이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파를 쏘아보내는 비용 대부분을 시청자가 아닌 광고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신해 광고주가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대신 소비자는 방송 광고를 피할 수 없다. 물론 광고를 내보내지 않는 채널도 있다. 대신 KBS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한다.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신료는 1981년 컬러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한 달에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영국의 경우 1년에 135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3만 원, 일본은 1년에 약 15,000엔, 우리 돈으로 약 19만 원을 수신료로 책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송시설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가 방송 광고를 하지 않는 것도 수신료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인 KBS는 부족한 재원을 KBS2 채널에 광고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물론 SBS와 같은 민영방송사는 KBS가 거둬들인 수신료를 나눠 쓸 수 없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의 앞뒤에 붙는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광고는 시청률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텔레비전에 광고를 실으려는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시청자가 광고를 적게 본다면 많은 돈을 광고비로 지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라면 더 많은 광고료를 지불하더라도 광고를 실으려 경쟁한다. 그래서 방송사에서는 사람들의 시청이 많이 몰리는 저녁 시간의 광고비는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보다 더 높은 광고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광고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방송사의 입장에서 시청률은 방송 광고 시간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통화, 즉 커런시와도 같다. 광고를 위해서만 시청률이 필요한 건 아니다. 광고를 전혀 하지 않는 BBC나 네덜란드의 VARA, 즉 노동자 라디오 협회와 같은 공영방송사도 시청률 측정은 필수 사업으로 여긴다. 방송 프로그램 소비자가 어떤 시간대에 어떤 프로그램을 즐기는지를 알아야 제작과 편성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어 특정한 시간대에 편성했는데 정작 대상자가 이를 시청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떤 대응 전략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간대에 어떤 프로그램을 배치하는지를 결정하는 편성 전략을 수립하려면 경쟁 채널의 시청률도 필요하다. 따라서 텔레비전이 등장한 초기부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보는지, 어떤 계층이 특정 프로그램을 즐기는지 알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청률 측정은 텔레비전의 탄생부터 함께한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방송은 정보를 전파에 실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일방적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특별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했다. 초기에는 전화를 걸어 물어보거나 시청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식을 썼다. 지금은 표본으로 선정한 가구의 TV 수상기에 별도의 측정 장치, 즉 피플미터라고 하는데 이러한 장치를 설치해서 시청률을 산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가족이 시청 패널에 속하지 않는다면 좋아하는 드라마를 아무리 열심히 본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시청률이 소수의 패널 가구에서 측정된다면 과연 패널 가구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어떤 기준으로 패널 가구를 뽑아야 하는지, 측정하는 기계 장치는 믿을 만한지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긴다. 시청률 자료의 산출 과정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절차가 시청률 검증이다. 즉, 시청률 자료가 방송 광고의 단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면 이 지표를 산출하는 과정과 산출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시청률 자료를 생산한 영국과 독일,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시청률 조사에 대한 검증을 필수 사항으로 여기고 관련 제도를 발전시켰다. 주요국의 사례 분석은 시청률 조사와 검증이 왜 함께 발전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청률 관련 10개 항목 선정 이유. 이 책에서는 시청률 조사와 검증을 구성하는 10개의 항목으로 시청률 조사의 정의와 역사, 시청률 조사의 활용, 시청률 조사 방법, 피플미터 시청률 조사 절차, 시청률 조사 국제표준, 유럽의 시청률 조사, 북미 일본의 시청률 조사, 시청률 검증, 주요국의 시청률 검증, 미래의 시청률 조사를 선정했다. 시청률 조사는 방송 현장에서 실무를 통해 경험으로 검증되고 발전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시청률 조사의 역사를 짚어가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 발전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항목으로 역사, 활용, 방법을 선정했다. 특히 시청률 측정 기술의 변천 과정에서 측정 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피플미터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독립 항목으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시청률 조사의 품질을 인증받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단계별로 제시한 시청률 조사 국제 표준을 소개했다. 시청률 조사는 그 나라 방송 환경의 변천 과정과 함께 발전했다. 따라서 국가별로 조사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시청률 조사에 대한 그 사회의 인식과 합의 수준과 함께 지향점을 점검해보고자 했다. 특히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방송을 발전시켜온 유럽과 상업방송 중심의 미국은 시청률 조사에서도 서로 다른 독창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시청률 조사와 북미의 시청률 조사로 구분하여 독립된 항목으로 소개했다. 시청률 검증은 시청률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함께 발전해온 영역이다. 시청률 조사는 측정 방법과 과정을 둘러싸고 그 신뢰도와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시청률 조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시청률 검증 역시 국가별로 시청률 조사와 연계되어 발전했기 때문에 주요국의 시청률 검증 체계를 별도의 항목으로 소개했다. 최근 시청 환경은 고정형에서 이동형 매체로, 가족 동반 시청에서 개인 소비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시청 환경에서 시청률 조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점검해보고자 미래의 시청률 조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청률 조사의 정의와 역사에서는 시청률 조사가 도입된 배경과 일기식 기입 조사에서 출발하여 기계식 피플미터 방식으로 정착하기까지 시청률 측정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피플미터가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시청률 조사 방법이지만 전화조사나 일기식 조사, 면접조사를 채택하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의 사례도 소개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달리 두 개의 조사회사가 시청률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청률 측정의 역사를 소개했다. 시청률은 표본을 뽑아 산출하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발생한다. 시청률 조사회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시청률 결과를 표본 오차와 결부하여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시청률 조사의 활용에서는 시청률 자료가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본다. 최근 들어 시청률은 광고 시장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혈액과 같은 역할뿐 아니라 공공정책 영역에서 시장 지배력이나 미디어 다양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 상한 규정과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를 소개한다. 또한 시청률 경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인도에서 발생한 시청률 조작에 대한 사례도 소개했다. 시청률 조사 방법에서는 시청률을 측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전화조사 방법은 시청률 측정이 처음 등장한 1930년대부터 시도된 방법이다. 일기식 조사 방법 역시 전화조사 방법만큼 오래전부터 사용된 방법이면서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시청률 조사의 산 역사라 할 수 있다. 피플미터 방식은 유럽과 미국은 물론 가장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측정 방법이라는 점에서 소개했다. 휴대용 피플미터는 시청률 측정을 집안이라는 제약에서 탈피하여 집 밖에서도 시청률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방법이다. 음향학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그램별로 식별할 수 있는 신호를 삽입하고 이를 정확하게 해독하는 기술을 적용한 휴대용 피플미터의 작동 원리도 함께 소개했다. 피플미터 시청률 조사 절차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70여 개국에서 TV 시청률 조사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피플미터 시청률 조사 방법을 소개한다. 피플미터 조사는 방송 신호에서 주파수를 인식하거나 화면을 확인하여 시청하고 있는 채널을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기술로 1930년대부터 개발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피플미터 시청률 조사를 기초조사, 패널 모집, 피플미터기 설치와 관리, 시청률 산정의 단계별로 살펴본다. 시청률 조사는 오랫동안 유럽은 물론 미주 국가 방송 관계자들의 공통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술과 다양한 측정 기법들을 경쟁적으로 개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유럽 공영방송사의 조사 책임자들은 의외로 서유럽 국가들 간에도 사용하는 기술이나 보고 절차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들은 시청자 조사 방법 그룹을 결성해서 시청률 조사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시청률 조사 국제 표준 항목에서는 시청률 조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함축하여 요약한 조사 10개명과 함께 자료 수집과 자료 보고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소개한다. 시청률 조사는 그 나라의 방송 제도와 환경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저마다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의 시청률 조사 조직과 체계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주요 국가의 시청률 조사 제도를 유럽의 시청률 조사와 북미 일본의 시청률 조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럽의 시청률 조사에서는 기계식 시청률 조사를 처음 도입한 영국과 비영리 시청률 조사 회사를 설립한 프랑스, 조사 실무를 위한 특별 조직을 만든 독일의 사례를 살펴본다. 가장 먼저 피플미터 방식의 시청률 조사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시청률 조사를 전담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인 바브를 설립해 조사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제로 발전시켰다. 프랑스는 시청률 자료를 필요로 하는 방송사와 광고회사 등이 기금을 공동 출자하여 시청률을 조사하는 조직, 즉 메디아 메트리를 설립했다. 메디아 메트리는 TV 시청률뿐 아니라 라디오 청취율, 인터넷 접속률 측정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독일도 공영방송사와 상업방송사, 위성방송사가 참여하는 TV 조사 실무 공동체를 설립하여 시청률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 조사회사를 통해 시청률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북미 일본의 시청률 조사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의 시청률 조사 현황을 소개했다. 상업방송 중심의 미국과 지리적으로 미국과 가깝지만 독특한 방송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 캐나다, 세계 2위 규모의 미디어 시장으로 공영과 민영 방송이 함께 발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은 TV 시청률 조사를 민간 조사회사인 닐슨이 독점하고 있고 업계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캐나다는 비영리 기관인 BBM과 민간 조사회사인 닐슨이 각각 시청률 자료를 산출했으나 두 회사가 공동 출자해 단일 회사를 설립해 하나의 시청률 자료를 만들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2009년부터 기존의 피플미터 방식에서 휴대용 피플미터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청률 자료를 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공영방송인 NHK와 함께 다양한 민방체제를 갖추고 있는 일본도 독특한 방송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공민영이 함께 발전하고 있는 일본은 시청률 측정에서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60년대 미국의 닐슨이 기계식 조사를 시작하자 일본도 그 이듬해 방송사와 광고사가 시청률 조사를 위한 민간 회사인 비디오 리서치를 설립하여 기계식 시청률 조사를 시행했다. 시청률 조사가 바늘이라면 시청률 검증은 실이다. 시청률 조사와 검증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닐슨의 TV 시청률 조사 결과가 신뢰할 만한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급기야는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구성되어 대규모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논란을 거쳐 미국에서도 시청률 자료에 대한 자율 검증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다. 시청률 검증 항목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시청률 검증은 측정 장치인 피플 미터에 대한 검증을 위해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표본 설계와 가중치 산정, 모수 추정 등을 위해서는 통계학, 시청 행위의 정의를 비롯한 시청 행태 전반에 대한 개념 규정 등에 대해서는 신문방송학 등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 항목에서는 시청률 검증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을 소개한다. 검증 질문지 내용 분석, 패널 대표성 평가, 피플미터 기기에 대한 공학적 검증, 가구 시청 기록 검토, 패널 가구 방문 조사, 패널 가구 전화 동시 조사, 일반 가구 전화 조사 등이 그것이다. 시청률 자료는 방송사나 광고회사뿐 아니라 시청 점유율을 통한 시장 기조와 같은 정부의 방송 정책에까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민간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민간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전제품을 품질검사를 거쳐 믿을만한 제품에는 품질표시 마크를 붙여주는 것처럼 광고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청률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품질표시가 필요하다. 나라마다 시청률 조사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시청률 검증 체계도 국가별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요국의 시청률 검증 항목에서는 시청률 조사 검증 선도국인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공영방송이 발달된 유럽은 시청률 조사와 함께 검증을 필수적인 절차로 제도화하고 있다. 상업방송 중심의 미국은 자율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았다. 스마트폰의 확산은 TV 수상기를 통해서만 방송 콘텐츠를 즐기던 거실 시청 문화를 급속히 바꾸고 있다. 이제 노트북과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을 즐기는 개인 소비가 대세다. 미래의 시청률 조사에서는 집 밖의 시청, 광고 효과 측정, 디지털 방송의 시청률 측정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시청률 조사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았다. 더 살펴볼 주제. 최근 들어 DMB, IPTV와 같은 다양한 유료 방송 서비스가 등장하여 시청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시청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방송 채널이 몇 개 되지 않아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해도 시청자의 주목을 받던 채널 희소성의 시대에서 수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관심의 희소성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프로그램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낳고 있다. 프로그램 질적 평가는 시청률이 수용자의 크기만을 측정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프로그램의 품질을 측정한다는 이러한 취지는 공영방송인 BBC에서 수용자 감상지수란 이름으로 도입했다. 현재는 이를 보완하여 프로그램 품질지수와 함께 프로그램 시청 이유, 프로그램 장르 선택 등을 함께 조사하는 온라인 질적평가로 개편되었다. 이와 함께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컴에서 수행하고 있는 채널성과평가 조사가 있다. 이 조사는 BBC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방송 채널이 방송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 또 고품질, 독창성, 혁신성과 같은 특징을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화조사를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질 평가를 NHK와 민영방송사들이 1980년대부터 시도했다. 프랑스와 독일 역시 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시청률에 대한 양적 평가 위주의 경쟁을 지향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광고 효과 측정도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다. 미래의 시청률 조사 항목에서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시청률 측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광고 효과 측정에 있는 만큼 광고가 과연 구매로 이어지는지는 광고주들이 가장 알고 싶은 영역이다. 광고 효과 측정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소셜 TV도 주목해야 할 분야다. 과거의 시청 습관이 한 자리에 여러 시청자가 모여 콘텐츠를 공감하는 오프라인 방식이었다면 미래의 모습은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SNS와 같은 수단을 통해 서로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과도 감정을 공유하는 온라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다양한 개인 미디어 기기 보급으로 수동적인 시청 습관에서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인 시청으로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단순히 몇 사람이 보았는가라는 관점에서 측정한 시청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 측정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측정하는 프로그램 몰입도 지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지수는 한 사람의 시청 행위를 0과 1의 값이 아니라 잘게 쪼개어 세밀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질적 평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시청률을 보완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에리 히프롬은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텔레비전 광고를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모호한 의식 상태로 빠뜨려 현실 감각을 상실시킨다고 혹평했다. 텔레비전을 여가 활동이 아닌 수동적인 여가 불활동이라 표현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지금 텔레비전은 매스미디어에서 개인 미디어로 수동적인 시청에서 능동적인 검색과 참여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 시청률은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줄 탐침기 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다. 시청률 조사와 검증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